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은 무엇을 얼마나 보셨나요? 그리고 그 가운데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 또 얼마나 되시나요? 분명히 많은 것들을 봤는데 기억나는 건 많지 않죠? 시의불견, 즉 보아도 본 게 아닌 거죠. 이창동 감독의 영화 시에선 본다는 것에 대해 사과를 빌려 이렇게 말합니다. 사과가 무슨 말을 하나 기기울여 보고 주변에 깃드는 빛도 헤아려 보고 그러다 한입 깨물어 보기도 했어야 진짜 본 것이라고요. 진짜로 본다는 건 다시 말해 우리의 마음을 주는 또 다른 행위인 것 같아요. 무심히 지나쳤던 주변을 찬찬히 들여다보기 좋은 시간. 오늘 토요 인문학 콘서트에서는 우리 삶의 배경에 불과했던 사물들을 무대 중심으로 옮겨와 제대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사유가 흐르는 사물들의 세계. 잠시 후에 만나볼게요. 토요 인문학 콘서트. 이진아의 보이지 않는 것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인혜입니다. 우리는 사물에 둘러싸여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오늘은 너무 익숙해서 관심조차 없었던 그 사물들을 통해 삶의 질문을 던지고 인문학적으로 사고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하는 분들부터 소개할게요. 먼저 저의 인문학 파트너죠.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의 저자 최 사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 사장님은 원래 그렇게 많이 아는 거냐, 아니면 이렇게 처음 프로그램을 맡아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해 온 게 아니냐.
뭐 그 정도의 지식은 뭐 태어날 때부터 이미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사실은 대본에 써 있습니다. 그대로 읽고 있어요.
아, 네. 사실 저도 처음이라서 굉장히 들뜬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생각만큼 잘 안 된 부분도 있는데요. 오늘은 좀 최 사장님과 함께 매끄럽게 저번 주보다는 훨씬 나아진 모습으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또 만나게 될 책 어떤 책이죠?
질문으로 시작해서 사유로 깊어지는 책. 세종서적에서 출판된 함돈균 교수님의 사물의 철학입니다.
네, 이 자리에 저자이신 함돈균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너무 감사드리죠. 사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지루하지 않게 재밌게 읽었었거든요. 이렇게 사물을 보면서 기발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분이 사실 어떤 분일까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만나 뵈니까 역시 궁금증을 많이 유발할 것 같은 왜 우리가 사물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가질 것 같은 분들은 조금 4차원 같을 것 같다는 생각이 사실은 들잖아요.
사실 저도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 했었어요.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섬세하게 사물들에 대해서 쓸 수 있나 궁금했습니다.
근데 외모는 거의 뭐
그죠?
예. 네, 순정만화에 나오는 그 남자 주인공 같이 되게 여리실 것 같고 그냥 여자친구가 이거는 이거야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하실 것 같아서 이걸 책 얘기를 하려면 좀 거짓말로 해야 되나? 이렇게 살짝 고민하느라고 뜸을 들였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반전 있는 남자네요. 외모는 굉장히 미소년 같지만 사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궁금증이 많으신 또 독특한 발상을 하시는 4차원의 남자라고 소개해도 될까요?
네. 4차원은 아닙니다. 근데 네.
어떠세요? 실제 본인은 이렇게 사물을 보면서 기발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사람 같은 그런 특이한 남자인가요?
아, 그렇진 않습니다. 오늘 이제 좀 저희가 나눌 얘기 중에는 이제 굉장히 기발하고 4차원적이라고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4차원이 아니라 굉장히 정확한 3차원에 대한 얘기가 바로 이 얘기들이다. 이거를 좀 말씀드리는 게 오늘 핵심 내용일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 말씀하실지 기대가 많이 되는데.
네. 한마디 듣고 나니까 딴 사람이라는 느낌을 확 들면서 책 내용도 궁금해지네요. 그러면 함 교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최 사장님이 넓고 얕게 한번 소개해 주시죠.
뒷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네.
함동균 교수님은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하고 현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인문한국 연구교수로 계십니다.
네.
한국 문학에 관한 문학 비평과 다양한 인문적 글쓰기를 하면서 예외들, 얼굴 없는 노래 등 여러 권의 평론집을 낸 바 있습니다. 또 실천적 인문 공동체 시민 행성을 만들어서 다양한 인문학 활동을 활동과 강연을 하고 계신데요. 명함을 제가 받았거든요.
네.
근데 명함이 되게 독특했어요. 근데
맞아요.
뭐라고 써 있냐면은 문학 평론가 여기까지는 이해되는데
네.
인문 큐레이터 이렇게 쓰여져 있어가지고
맞아요.
인문 큐레이터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 도대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처음 들으실 수밖에 없는 게 처음 제가 사용한 거고요. 예, 그거는 이제 제가 그 선배 학자분들하고 같이 시민행성이라는 이제 인문 모임을 하면서
네.
지금 우리 시대에 이제 인문학 열풍이 있는데 이거를 좀 어떤 방식으로 좀 이렇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좀 전환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서로 교류를 많이 하다가 그 모임에서 이제 하나 이렇게 제안된 용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옛날에 인문학은 그 대학이 중심이 돼서 거기에 있는 전문가 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책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형태를 통해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렇죠. 네. 강의도 그런 방식으로 전달이 됐는데 지금 인문학이 이렇게 좀 더 저는 대중화라는 말보다는 인문학의 공공성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식에 대한 어떤 좀 다른 방식의 가공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지식에 대한 가공, 다른 방식의 유통, 형식에 대한 발명이 좀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관할하는 디렉터 개념으로서 인문 큐레이터라는 개념을 사용해보자 이렇게 좀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있고 또 그런 점에서 제가 최근에 낸 어떤 이제 올 여름에 지금 발표한 어떤 글에 인문학에 대한 특집을 쓴 글이 있는데 거기에서 인문 큐레이터, 인문 큐레이션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아마 지면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등록이 된 상황입니다. 이번에.
예. 이걸 사용하면 저작권료를 받으시나요? 그런 건 아닌가요?
요를 받진 않지만 네. 그것이 그 개념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에 대한 어떤 그 개념에 대한 저작권은 있는 것이죠, 이게.
아, 그렇군요.
네, 최 사장님 인문 큐레이터 탐나세요?
그러니까 몰래 쓰려고 했는데 저작권이 있다고 하니까.
아니, 정말 맞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사실 인문학자보다는 어떻게 보면 인문 큐레이터가 더 맞는 명칭이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사실 교수님께서는 보니까 국문학자보다는 인문학자가 되고 싶으셨다고 하시던데 근데 어쩌다가 인문학자가 아닌 문학평론가가 되셨는지 물론 지금은 인문 큐레이터도 하고 계시지만
예, 우리가 무슨 학 하게 생각하면 굉장히 네. 분과학문 단위로 사고를 많이 하고
맞아요.
지금 대학에 있는 학과 단위 개념으로 뭔가를 자꾸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그 인문학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좀 이렇게 제가 국문학을 전공했지만
네.
국문학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연구 텍스트에 그냥 갇히지 않고 좀 더 좀 개방적이고 종합적 사고 또 종합적인 글쓰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를 이제 거기에 쓴 거고 근데 그 사실 문학평론이라고 하는 거는 문학 시라든가 소설이라든가 이런 문학 텍스트를 대상으로는 하지만
네.
그걸 평하는 그 관점은 어떤 거기 예술적 관점도 있고 또 문학적 관점은 당연히 있고 어떤 철학적인 형태의 어떤 접근 방식도 있고 나아가서는 뭐 과학이라든가
네.
문명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삶의 집안들에 대한 이제 성찰을 통해서 거기에 어떤 해석을 하기 때문에
네.
실제로는 문학 비평이라고 하는 작업이 제가 생각한 문학 인문학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부합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대학 다닐 때는 문학이 그렇게 종합적인 것을 하는 것인 줄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좁은 그 틀에 있어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오히려
네. 예. 문학 평론가보다는 좀 더 넓은 그 의미가 인문학자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네. 사실 같은 의미인데요.
예,
그렇죠?
예.
문학 평론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예술에서부터 되게 다양한 인문 분야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니까 이미 이루신 것 같기도 하다. 그런 생각도
맞아요. 이 책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사실 이 책의 주인공은 어떻게 보면은 뭐 가로등, 냉장고, 우산, 연필 같이 저희가 굉장히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사물들이에요. 이렇게 문학 평론을 하시다가 사물에 어떻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게 됐는지, 그래서 사물 평론을 어떻게 하시게 됐는지 그 계기가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네. 이제 이 책의 뒤에 에필로그에는 이제 그 계기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자세히 좀 쓰고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제 문학 평론을 이제 하는 사람으로서는 글이 좀 어렵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문학 평론도 그 비평이라는 것도 그 몇 가지 그 목적이 조금 다른
네.
방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자를 대상으로 해서 친절한 비평을 하는 사람도 있고
네.
독자를 위한 비평이죠.
네.
그다음에 작가를 위한 어떤 그 비평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작가나 독자하고 좀 무관하게 그 문학 작품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좀 해명하는 것 자체를 자신의 어떤 목적으로 삼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 같은 경우는 좀 독자를 염두에 두기보다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걸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루고 있는 텍스트들이나 저에게 청탁이 오는 것들은 네. 대체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좀 수수께끼 같아서 우리가 좀 대중이 좀 접근하기 어렵고
네.
문학사에서도 어떤 난제로서 계속 봉착해 있는 그런 형태의 청탁들을 일종의 수수께끼 풀라는 그런 식의 청탁이 굉장히 저한테는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텍스트 자체도 어렵고 그것에 접근하는 저의 방식도 조금 그 좀 극단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내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문학 독자를 염두에 두거나 그런 문학 비평가의 입장으로서 어떤 글을 쓴 것이 아니고
네.
세상의 일반 시민들과 좀 허심탄회한 어떤 이야기를 좀 하면서 좀 사고의 전환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야 될 시대에 와 있다는 어떤 그 일종의 간단한 사물들 같지만 밑바닥엔 굉장한 어떤 책임감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글 쓰는 사람으로서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특히 이제 그 부분은 생각하는 한다는 거 좀 능동적인 의미에서 생각을 우리가 유도하고 그런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화법의 발명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
전통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그냥 어떤 철학을 많이 하는 어떤 학자가 또 역사를 많이 하는 학자가 그거를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또 자기 그 대학 사회에서 훈련받고 트레이닝된 그 화법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방식으로는 우리가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그 말을 금세 알아듣지만
네.
또 지식을 또 많이 갖추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 방면의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 또 관심이 덜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생각들이 숨기기가 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문 크리에이션 크리에이터라는 말을 쓰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사물의 철학에서 제가 이 간단하지만
네.
지역이라든가 세대라든가 계층이라든가 어떤 성별의 구분 없이 모두가 만만한 어떻게 보면 공유할 수 있는 보편적 물건을 가지고 여기는 지식의 척도도 필요가 없고 어떤 성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달라지는 부분도 없는 또 나이 어리거나 나이 많이 먹은 사람도 연필은 다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대화의 통로를 개방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얘기해본 이런 형태의 방식 이런 게 제가 생각하는 이제 인문 큐레이터 큐레이션의 하나의 실예로 이거를 한번 시도해 본 것이고요.
그럼 제가 잘 들은 건지 모르겠는데 그 말씀하신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선입견이나 사고 방식을 바꾸는 방식으로서 연습이 필요한데
예.
이제 그 사물의 철학이 그 연습을 할 수 있는 어떤 계기로서 생각보다 굉장히 무거운 책. 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예, 바닥에 있는 문제의식은 무겁다기보다는 진지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우리는 진지한 것도 굉장히 경쾌한 방식으로 사고할 수 있거든요. 다만 근데 그런 모델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쉬운 것은 가볍다 이렇게 생각하고 굉장히 어렵게 말하는 거는 굉장히 뭔가 좀 대단한 얘기를 한다 이런 식의 그것도 역시 선입관이거든요. 지식의 유통이나 형식을 본 모델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의 좀 전면적인 어떤 형태의 좀 우리가 좀 애를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간단한 물건이지만 이거 하나를 좀 생각하는데 제가 굉장히 문학평론 그 100매짜리 글을 쓰는 것보다 더 힘이 드는 방식으로 한 3년 동안 좀 진행해 오고 있거든요.
네. 말씀 들어보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 책은 사실 그동안에는 좀 어려운 얘기를 하는 문학평론을 하셨다면 이 책을 계기로 좀 독자들과 시민들과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리고 더 가까이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책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 진지한 이야기들을 되게 경쾌한 방식으로 푼다라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책이 어떤 책인지 더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참고로 방송 내용 가운데서 하나를 제가 퀴즈로 내드릴 거예요. 이렇게 재밌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또 중요한 얘기들은 놓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퀴즈를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함동균 교수님의 책 사물의 철학을 선물로 보내드리니까요. 잘 들으시다가 정답 아시면 주저 말고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재밌게 앞부분을 얘기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책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가 볼까요? 우선 책 제목을 좀 살펴보면 사물의 철학이에요. 사물 하면 뭐 누구나 알잖아요. 근데 또 막상 뭐 물건, 뭐 도구의 철학 뭐 이런 게 아니고 사물의 철학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 사물이 뭐였지?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이 지식이 많은 두 분이 저에게 좀 예. 사물에 대한 정의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사물 그러면은 네. 기본적으로 이제 사전적 의미로서는 일과 물건을 아울러서 이르는 말이라고 대본에 써 있네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건 내 내용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밝히시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그럼 두 번째가 물질 세계에 있는 모든 구체적이며 개별적인 존재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뭐 이렇게 어렵겠는지. 그냥 사물 그러면은 뭐 눈앞에 있는 거 아닙니까? 눈앞에 드러나 있는 거. 이 정도가 사물일 것 같은데.
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함 교수님?
예, 그게 이제 사물에 대한 사전적 정의고요. 근데 네. 제가 여기에서 다룬 내용들은 네. 지금 이제 차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는 좀 좁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물이라기보다는 네. 사실은 도구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 이름을 도구라고 쓰진 않은 것은 네. 이제 도구라고 우리가 그렇게 명칭을 얘기하게 되면 그것이 굉장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쓸모나 목적에 그것이 종속이 되고 그게 제어되고 통제될 수 있는 사물이라고 우리가 보통 인간은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도구나 도구라고 하는 것, 어떤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쓸모 없으면서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물건도 있고요. 쓸모에 실패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존재하는 사물도 있고 또 똑같은 물건, 똑같은 도구라 하더라도 가령 예를 들어서 가위라고 한다면 그 어린이가 학교에서 이렇게 종이 접으면서 가위를 쓰면 그건 그냥 네. 저기 문방구가 되지만 그걸 미용사가 쓰게 되면은 또 다른 형태의 가위가 되고 식당에서도 그렇죠. 가위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사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지만 그것을 이루는 의미, 쓸모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맥락, 어떤 사람이 의미 쓰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가 또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 중에는 제가 큰 물건을 다루진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네. 사소한 물건들을 다뤘지만 좀 큰 물건도 사실 있습니다. 이렇게 규모가 말하자면 조금 무형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제도 같은 것도 인간이 만든 도구고 물건이고 또 어떤 뭐 발전소라든가 뭐 송전탑이라든가 이런 것도 물건이나 도구가 될 수 있죠, 사실은.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인간이 만들었지만 인간이 그런 방식으로 움직이는 어떤 시스템 자체를 충분히 제어하고 통제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그런 형태의 물건도 있거든요. 네. 그 만들어 놓고 어쩔 줄 모르면서 인간이 거기에 그 시스템 속에서 이렇게 떠밀려가고 종속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물이란 말을 쓰게 된 거는 그 도구나 물건보다는 이것을 바라보는 어떤 맥락이나 관점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고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오만이나 편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도구란 말을 쓰지 않고 좀 더 객관화된 것으로서의 사물이라는 말을 좀 쓴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까지는 사물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할 때 우리가 사전적 정의도 알아봤지만 여기에는 인간이 개입하지 않고 그냥 사물 그냥 자체로 있는데 그렇게 하면 사물의 의미가 실제로 밝혀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간과의 관계성 안에서 밝혀지는 사물에 대해서 규정을 해야지 그게 진정한 사물에 대한 정의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전에 있는 정의라는 것이 있는데 그 정의와 의미는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 네. 예, 그 제가 좀 여기에서 좀 중요하게 본 것은 사전적 정의가 아니라 의미. 예, 왜냐하면 인간은 의미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정의보다는 의미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살아있는 개념이라는 생각이 들죠. 그 의미는 의미는 계속 변하는 것이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 다 비슷한 단어이고 같은 정의를 갖지만 그 각각의 사물을 사람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보실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사물의 철학이라는 제목을 쓰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제목 하나에도 이렇게 굉장히 신중하게 고민하셔서 쓰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용은 더더욱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책에 보면요. 88가지의 사물이 나와요. 저는 네. 딱 보면서 궁금했던 게 이 사물은 어떤 기준으로 뽑았을까? 저희가 왜 또 뭔가의 기준은 있어야 되잖아요. 눈을 돌리면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하필 왜 이 물건 왜 들어갔을까? 이 사물은 왜 들어갔을까? 궁금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물을 제가 이제 인간이 도구처럼 마음대로 통제하기 쉽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네. 것처럼 어떻게 보면 여기에 선택된 것도 제가 오로지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적인 주체성에 의해서 선택됐다고 좀 말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선택당했다고 볼 수도 있는 사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꼭 써야겠다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이것에 대한 어떤 의미가 제가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여기 있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글을 쓰면서 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강박 중에 하나는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는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어떤 것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다고 하지만 그것의 의미가 좀 우리가 그냥 상투적으로 보통 생각하는 관점에서 이렇게 저에게도 계속 보이고 네. 새로운 발견이 잘 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은 선택을 할 수가 좀 없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좀 중요한 기준은 제가 새로운 얘기를 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바닥에 있는 최초의 이런 컨셉으로 글 쓰기를 시작했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거 그러니까 누구나 네. 누구나 공유하고 누구나 한번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물건이어야 된다. 이제 그 기준이 두 가지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그래서 그런지 참 저희가 생각할 수 없는 사물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사물을 보는 시각이 굉장히 그래서 기발하고 독창적이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뭐 보면 스카프를 봄의 날개다. 또 립스틱은 생활인을 예술가로 바꾸는 붉은 지팡이. 붉은 립스틱 좋아하시나 봐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궁금했던 건 그 최 사장님이 요거 아실 수 있을까? 물론 인문학은 굉장히 잘하시지만 이런 시적 표현까지 잘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시도 뭐.
정말요? 시, 예. 그래서 무의식 무대의 확성기는 뭔지 아시겠어요?
예? 무의식 무대의 확성기요?
무의식 무대의.
쉬운 거 많은데 왜 이런 걸. 무의식이니까 뭐.
뭘까요?
잠꼬대 이런 거 아닙니까?
오!
그렇죠. 무의식의 확성기. 잠꼬대.
오! 맞나요, 함 교수님?
예, 저 상당히 직관이 있는 말씀이라고 지금 농담이라 생각이 듭니다.
아, 정말요?
예, 예.
예.
실제는 뭐였죠?
지금 말씀하시는 저
맞나요?
얘기하고 연관이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거창한 얘기는 아닙니다. 표면적으로 이제 그걸 한번 해석해 보면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노래방에 가면 이제 사람들이 점잖은 사람도 갑자기 막 까부는 사람이 되고 또 굉장히 침울했던 사람도 막 신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네.
그냥 젠틀맨이었던 사람이 어떤 그냥 신사가 갑자기 심파적인 노래를 부르기도 하죠. 그것도 네.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굉장히 경쾌한 명랑하고 이랬던 사람이 거기에 가면 나도 진중한 어떤 그런 노래를 부른다든가 이렇게 이제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럴 때 그 노래 부르는 사람들을 보면은 평소에 자기가 아니라 연극 무대 위에 있는 어떤 연기자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마스크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연극 무대 위에 있는 그 마스크를 쓰는 다른 배역을 가지고 있는 그 배우자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프로이드도 우리 20세기 이제 유명한 발견 중에 무의식의 발견이 있는데 프로이드가 그 무의식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실제로 네. 무의식은 연극 무대라고 항상 얘기를 그렇게 비유를 썼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무의식의 연극 무대라고 하는 거는 어떨 때 우리는 그 연극 무대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능동적으로 자기가 마스크를 쓴 것처럼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는데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그 무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지성적이고 이성적인 통제가 좀 방심해가지고 이렇게 흩어질 때 인간이 그냥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주체성, 주관성이 좀 이렇게 낮아지면서 느슨해지는 그런 순간에 사실은 진짜 얼굴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무대는 가짜가 아니라 사실은 프로이드는 진짜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지금 아까 이제 그 말씀하신 게
잠꼬대.
잠꼬대라는 네. 말씀하셨는데 잠꼬대 같은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이 자기를 통제할 수 없는 방심하는 순간이죠. 그래서 이 정신분석이라고 하는 학문, 어떻게 보면 무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어떤 그 학문 분과에서는 보면은 사람이 뚜렷하게 자기 얘기하는 얘기를 그거를 듣는 게 아니라 듣는 척 하지만 사실은 의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 상담을 받을 때는 오히려 방심한 상태에서 나오는 어떤 농담이라든가 말실수를 주목하거든요. 그래서 프로이드도 그 꿈의 해석이라는 책도 결국 꿈은 인간이 자기를 통제할 수 없는 순간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네.
그게 단순한 몽상이 아니라 진짜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말씀 돌아가면은 그
무의식 무대의 확성기
마이크를
맞는 거.
예, 마이크를
정답이 마이크였어요. 마이크.
마이크를 잡고 우리가 일종의 제안인데 노래방 상황을 생각한 겁니다. 노래방에 가서 마이크 부를 때 사람이 가다 갑자기 변하는데 그게 단순히 변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보면 그 사람의 현재의 심리 상태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떤 사람이 그냥 명랑한 사람이 슬픈 노래 부르면 아, 저 사람이 실연했나 보다. 노래 고르는 것도 보면 가사를 그냥 뭔가 헤어진 노래를 갑자기 부르기도 하고 막 신나는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좀 변화하는 걸 보면서 저 사람의 심리적인 현재의 정황이 아. 저런 것이다라고 하는 거를 저것이 이제 이렇게 방심한 상태에서 드러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좀
연기가 아니라 무의식의 예. 실제 모습이다.
예, 실제 모습이 결국 그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한번 해석을 아. 해본 것입니다.
그걸 드러내는 게 마이크다. 네.
일리 있으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럴싸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럴싸한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건 없습니다. 그럴싸하다는 말씀이 훨씬.
네, 생각해보니까 저도 이렇게 연기자면서 활동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실제 노래방 가면 노래 되게 못 부르고 수줍어하고 조용한 노래 강수지 씨의 보랏빛 향기 좋아하거든요. 그런 네. 거 보면 되게 내성적인 성격이 실제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무의식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보랏빛 향기를 부르신다고요? 상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아니, 굉장히 재밌어요. 사실 저는 맨날 이렇게 마이크에 대고 말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마이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저희가 항상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물을 교수님처럼 평범하지 않게 보려면 사실 뭐가 가장 필요할까요? 이거 좀 어려운 질문이기도 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질문은 어떻게 보면 이제 답하기 어려운 돌직구 질문인데요. 네. 평범한 사물에 대한 이제 이걸 어떻게 다르게 볼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면 저는 약간 좀 원론적인 대답을 합니다, 사실은.
네.
평범하게 보는 게 나쁜 건 사실 아니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평범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평범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관행이 된 것이고 또 늘상 관행이 됐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많이 그걸 공유하면서 상식이 되어 있는 것인데
네.
그 상식에는 사실 점검해 보면은 명확하지 않은 것이 굉장히 많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평범하지 않게 보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네.
평범한 것 안에 스며있는 점검되지 않은 사고를 우리가 정확하게 점검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그 4차원 같다고 얘기했을 때 제가 그게 아니라 정확한 3차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신기하게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점검되지 않은 사고를 정확하게 직관내고 검토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새롭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보는 게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가서 저는 인문적 사고의 굉장히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평범하지 않게 보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보는 거다.
예.
네. 평범한 사물에 대한 신선한 해석으로 사고의 깊이를 더해주는 책, 사물의 철학. 정말 재밌고 기대되는 책인데요. 직접 읽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나가는 퀴즈 잘 들으시고 정답을 보내주세요. 그럼 추첨을 통해서 이 책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자, 그럼 퀴즈 나갑니다. 최 사장님.
이 사물은 무엇일까요? 최근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사진을 스스로 찍을 때 사용하기 시작한 긴 봉입니다. 유명 관광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사물에 대해 오늘 함께하는 책
네.
사물의 철학에선 1인칭과 3인칭을 통합하는 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찍는 주체와 찍히는 대상을 일치하려는 욕망을 반영한 이 사물, 과연 무엇일까요?
맞아요. 최근에는 여행 다닐 때 이게 다른 관광객들한테 굉장히 민폐를 끼친다라는 이유로 사용을 금지하기도 했던.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근데?
네. 좀 쉽지만 더 쉽게 스마트폰으로 셀카를 찍을 때 사용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퀴즈 정답 아시는 분은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1045나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지금 함께하고 계신 함돈균 교수님의 사물의 철학을 보내드립니다. 음악 한 곡 듣고 갈게요. 음악은 로이킴의 할아버지와 카메라. 네, 로이킴의 할아버지와 카메라 들으셨습니다. 갑자기 음악을 듣고 나니까 할아버지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카메라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함 교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모든 사물이 굉장히 다르게 느껴지고 또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된다는 생각이 막 드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함동근 교수님의 강연은 또 어떤 내용으로 준비가 되어 있을지 한번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물을 통해 철학적으로 사유하기. 함동균 교수님의 강연 들려주세요.
요즘 인문학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네. 제가 그 인문학이라는 말보다는 그것이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는 생각에서 인문학이라는 말보다는 인문정신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요즘 문체부에서도 정부에서도 인문정신특위, 인문정신이라고 하는 분과가 있거든요. 그것은 내용을 이제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가 좀 애매모호합니다. 아직은. 그런데 네. 제가 그런 질문을 이제 받고 어디에 글을 쓸 때는 그 인문정신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이 결국 그 생각하는 힘, 생각하는 것이라는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그러면 보통 생각이라는 말을 우리가 굉장히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생각이라고 생각하지만 생각을 보통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미 그냥 어디에서 들었던 혹은 점검되지 않았던 어떤 것들이 이렇게 주입되어 있어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능동적인 개념이고 적극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생각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네.
그건 그냥 자동화된 사고를 일단 좀 중지시키는 것이 출발점이 되거든요. 늘 그냥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생각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생각이 아니었던 어떤 것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확하지 않은 생각이었던 것이 있죠. 그래서 그걸 좀 중지시켜야 되고 그걸 중지시키기 위해서 예술가들이 많이 쓰는 것이 이제 낯설게 하기라는 겁니다. 내가 다 알고 있는 거였는데 괜히 낯설어지네. 그래서 지금 드릴 강연은 이제 간단한 사물 하나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걸 낯설게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네.
이런 질문 하나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방에서 사용되는 사물 중에서
네.
자연을 문화로 바꾸는 사물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연을 문화로 바꾸는 거요?
엄마 아닙니까, 엄마?
오!
예,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물은 이제 그 시칼이거든요.
아, 시칼. 예,
그래서 시칼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자연이라는 건 이제 있는 그대로의 날 것을 말하는 거고
네.
문화라는 건 자연의 무언가 인간이 힘을 가해서 자연을 변형시키는 일을 얘기하죠. 그래서 문화라는 말을 영어로 culture, cultivate라는 말을 쓸 때 그거는
네.
그냥 원래 있었던 땅에 인간이 어떤 힘을 가해서 그걸 땅을 변형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은 자연 생태계에서
네.
모든 짐승들은 뭔가를 먹지만 먹을 때
네.
그 먹는 대상에 대해서 형체의 변형을 가하는 것은 인간만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예. 맞아요.
즉 인간만이 칼을 가지고 고기를 썰고 야채를 다지고 또 생선에 회를 뜨고 과일의 껍질을 까서 먹습니다. 깎아 먹습니다. 그때 자연의 그것은 사실은 인간이 먹는 그 자연은 자연 내 그대로 날 것이 아니라 칼을 대는 순간 음식, 즉 요리로 바뀌는 것이고 이 요리 자체가 이제 메뉴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연에 있는 짐승들은 요리를 먹지 않고 요리를 먹는 것은 인간만이 먹는 것입니다.
네.
그 요리를 먹을 때 출발점이 되는 것이 바로 시칼이죠. 자연을 가공하고 형체 변형을 가해서 자연을 생활 세계로 전환시키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자연을 이제 이 시칼을 자연을 문화로 바꾸는 도구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시칼을 통한 자연의 형체의 변형은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시칼에 관련해서 쓰이는 그 칼에 대한 용어를 보게 되면
네.
자르다, 베다, 깎다, 다듬다, 썰다, 점이다, 다지다, 도려내다 등 네. 회를 뜬다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시칼의 움직임, 동선에 따라 가지고 쓰이는 동사가 다르죠.
그렇네요.
예, 그것은 또 요리의 방법, 대상의 차이를 지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깎는 것은 이제 과일이 될 것이고 뭐 써는 것은 야채가 될 것이고
네.
다지는 것은 뭐 어떤 고기가 된다든가 이렇게 될 텐데 이런 차원에서 보면 칼이 이렇게 들어가는 순간에 그 동물이 어떻게 보면 고기로 변하는 거고 물고기가 생선으로 바뀌는 거고 어떤 식물이 야채로 바뀌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칼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있는 사물의 의미를 인간적인 것으로 변형시키고 전환시킨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요리로 변형되어 있는 형체 변형에 대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칼을 댔을 때 고기로 된다고 한다면 그 소에 대한 관점 자체도 인간의 고기로서 그걸 전환시키거든요. 그 개념의 변형까지 동시에 시키는 그런 도구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칼도 보면은 대체로 칼도 야채를 써는 칼, 그다음에 고기를 써는 칼, 그다음에 회를 뜨는 칼이 그 모양이 조금 다르고 크기도 조금 좀 다르죠. 여기에 대해 이쯤에서 제가 이제 한번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고 싶은 거는 네. 이 식칼 말하자면 칼을 먹기 위해서 쓰는 그런 칼에서 가장 예민하게 칼이 운동하는 방식, 칼이 움직이는 그런 방식을 뜻하는 동사, 아까 얘기했던 몇 가지 칼의 동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라고 혹시 생각을 하시나요?
그 다채롭게 움직이는 동사예요. 휘두르다.
아, 휘두르다.
칼 휘두르잖아요.
음식을 먹으실 때 휘두르면서 칼을 사용하십니까?
보통 휘두르면서 먹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썰다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휘두르다.
어떤 건가요?
모르겠어요.
예, 그건 뭐 이제 관점에 따라 다르게 네. 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깎다라고 하는 동사거든요.
아, 깎다. 예,
그래서 보면 그 과일을 그냥 썰고 자르는 거는 아이들도 할 수가 있는데 조심해야 되겠지만 과일을 깎는 거는 아이들이 좀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필 깎는 거 보면은 처음엔 어른이 깎아주죠. 그 깎는다는 거는 그 좀 고도의 아주 예민한 감각이 거기 좀 필요하거든요. 깎는다는 말은 이제 다 아시겠지만 이 알맹이와 바깥에 있는 겉을 이렇게 분리하는 것이죠. 일종의 깎다라고 하는 게 이 깎기에서 칼날 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제 특히 과일의 칼 과도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네.
이 과도의 칼날은 이제 깎다라고 하는 그런 동사와 관련된 대표적인 이제 칼이 되고 그때 이 과도는 껍질이라는 이제 표면과만 접촉을 하려고 하죠. 살이나 그 안인 알맹이를 건드리지 않고 열매의 일종의 피부에 해당하는 것만을 덩어리에서 살짝 떠내려고 합니다. 과일을 잘 깎는 사람은 과일의 결을 예리하게 감지하고서 그 결에 따라 칼을 사용합니다. 이는 어떤 점에서 보면 형체 변형을 시도한다고 아까 하는 것이 문화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형체 변형을 시도하는 이 칼의 방식이 그 과일의 결을 잘 이렇게 감지할 때만 이걸 잘 떠내기도 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보면 예민한 문화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어떤 결을 잘 다스리고 감지할 네. 때 문화 예민한 문화가 나온다는 어떤 암시를 얻기도 합니다. 근데 그 얘기는 여기서 오늘 이제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데 사과를 깎는 일이 과도를 쥐고 칼을 깎다가 보면서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됐습니다. 다른 동물은 통째로 사과를 먹는데 인간만이 과일의 껍질을 깎아 먹을까? 아까 형체 변형을 시도한다고 얘기하는데
네.
그 질문의 연장선상에서 깎아내서 버려야 하는 껍질이라는 말 자체가 과연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껍질이란 알맹이와의 분리 가능성을 전제하죠. 그래서 알맹이는 먹을 거, 알맹이는 핵심적인 거, 그리고 바깥에 있는 껍질은 도려내고 버려야 할 것이라고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어떤 열매가 딱 나타났을 때는 사실은 하나의 덩어리로 나타나는 것이지 거기에 분리해야 될 것과 분리하지 않을 대상,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핵심과 핵심적이지 않은 것이 아마 따로 있는 건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건 우리가 이런 메타포를 하나의 좀 이렇게 넓은 차원의 비유를 생각해 보게 되면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가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본질적인 것과 좀 어때 껍데기, 잉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 많은 사물과 또 심지어는 굉장히 지나친 방식의 어떤 좀 그게 되다 보면 인간에 대해서도 뭐 버려야 할 것 될 것, 버려야 되지 않을 것, 좀 더 중요한 인간과 중요하지 않은 인간 이런 어떤 비정한 사고방식 같은 것도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 몸에 보면은 과일의 껍질에 해당하는 것이 피부지 않습니까? 근데 이 피부는 버려야 할 대상이 아니거든요. 간만 중요하고 피부는 잉여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과일을 깎는 이 과도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어떻게 보면은 근거 없는 어떤 분리주의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임의적인 어떤 분리
네.
예, 그런 어떤 선입견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도구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식칼 하나로 이렇게 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저희밖에 없을 거예요. 네. 자연을 문화로 바꾸는 사물. 식칼을 예로 들어주시면서 요즘에 사람들이 자동화된 사고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런 자동화된 사고를 중지시키는 것. 그래서 사물을 굉장히 낯설게 보고 또 사물에 대한 편견을 부수면서 생각하는 힘을 키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연기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삶을 살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다른 사람을 관찰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또 똑같은 연기하면 지루해 하시잖아요. 그래서 같은 캐릭터도 좀 남들이 하지 않게 신선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지나가는 분들, 이렇게 캐릭터 있는 분들을 굉장히 관찰을 많이 하는데 사실 그런 말씀하셨듯이 고정관념을 깨기가 쉽지 않아요. 저도 좀 자동화된 사고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고정화된 고정관념을 깨려면은 사물을 볼 때 어떻게 관찰을 하는 게 좋을까요, 교수님?
이제
어떻게 하세요, 교수님은?
막 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뭐 운전을 하고 가거나 혹은 길을 갈 때 신호등을 보면 저희는 빨간불이네? 아, 파란불은 언제 켜져? 막 이러고 볼 텐데 네. 교수님은 그렇게 안 보실 것 같아요.
아니, 저도 그렇게 봅니다. 보기 전에 몸이 그렇게 익숙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을 이제 아까 드린 말씀하고 좀 비슷한 얘기이긴 한데 늘 따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또 선입견이라든가 어떤 편견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된 데에는 나름대로의 근거가 이유가 있거든요. 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 삶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관성적으로 흘러가는 부분도 있어야 세상은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관성적인 것으로서의 세상이 이게 돌아가는 부분이 있지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한번 따져보는 어떤 그런 어떤 과정, 훈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해보지 않으면 그냥 그 관성적인 것이 보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지 생각하는 대로 살게 되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결국에는 좀 상당히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일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그런 점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개별적인 이런 형태 이제 책을 보게 되고 또 이런 방송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우리가 좀 수정해 보고 전환해 보자는 차원에서 하지만 그래서 교육의 역할이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개별적인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교육이라고 하는 어떤 국가, 우리가 만든 좋은 도구나 제도인데
네.
그걸 통해서 또 이런 좀 문제들에 대해서 이런 어떤 훈련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어떤 포괄적인 능력을 기르는 거죠.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늘 개별적인 어떤 대상들을 따져볼 수는 없지만
네.
어떤 포괄적인 것을 통해서 그냥 대체로 그런 상황에서는 어떤 형태의 우리가 판단과 대응을 할 수 있는 어떤 잠재적 능력을 키우는 거 이런 게 또 어떤 교육이나 이런 제도에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수님 책을 많이 읽으면서 자꾸 다양한 시각을 가져서 사물을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고정관념 혹은 자동화된 사고방식이라는 것이
맞아요.
두 가지 다 짚어주신 것 같아요. 긍정적인 면도 있다. 어떻게 계속해서 낯설거나 새롭게 볼 수는 없는 거고 그런데 반면에 또 하나에 너무 치우쳐가지고 그 고정관념이 너무 자동화돼서 인생 전체에 드러나면 안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또 교육과 연결시키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학교 교육에서 극단적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요즘엔 전 반대로 너무 창의적인 사고나 아니면 고정관념을 깨자라는 것이 너무 강조되고 있는 건 아닌가. 근데 적절한 선에서 두 가지가 자동화된 사고,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적절한 선에서 그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건 아닌가. 그래서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되게 동의하게 됐습니다.
네, 얘기하다 보니까 학교 교육에까지 교육 문제까지 얘기하게 되네요. 학교에서 또 그런 자동화된 사고도 배우고 또 이런 인문학 서적을 통해서 또 자동화되지 않은 사고도 배우고 이렇게 두 가지를 병행하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제가 근데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네네. 약간의 그 첨부를 드리면 자동화된 사고를 배운다기보다는 이 상식적 이 세계 안에서는 그 상식적 세계가 그런 방식으로 구축되는 어떤 그 나름의 근거와 이유가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또 따져보면은 그 근거가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정확한 어떤 사고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좀 제가 정정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렇게 사물을 통해서 우리의 사고를 흔들어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문학평론가 함동근 교수님과 그리고 제 옆에 계신 최 사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퀴즈 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퀴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뭐죠, 최 사장님?
예, 이 사물은 무엇일까요? 최근 네?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사진을 스스로 찍을 때 사용하기 시작한 긴 봉입니다.
네.
유명 관광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사물에 대해 오늘 함께하고 있는 책 사물의 철학에서는 1인칭과 3인칭을 통합하는 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찍는 주체와 찍히는 대상을 일치하려는 욕망을 반영한 이 사물, 과연 무엇일까요?
사실은 되게 가볍고 발랄한 퀴즈잖아요.
예, 제가 답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최 사장님이 네. 하시면 왜 이렇게 수능 문제 같은지 모르겠어요.
객관식 1번.
네. 스마트폰으로 셀카 찍을 때 사용하는 이 기다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 1045나 반디 게시판 그리고 카카오톡 플러스로 정답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세종서적에서 나온 사물의 철학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음악 듣고 저희는 2부로 다시 올게요. 크라잉넛 레고.